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욕심의 눈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욕심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특히 갈등들, 분쟁들, 싸우는 일들, 다투는 일들이 생긴다. 다 정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도 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기도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덧입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더 좋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가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해야 된다. 4장 6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들이 수반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슬퍼하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를 보면요, 큰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의 큰 주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또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관념적이지 않고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 잘 우리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4장부터 마지막 사까지를 보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보면 4장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갖는 어떤 계획들, 또 5장 앞부분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 이세 가지, 그래서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또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일들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 2013년도.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세 가지 주제에 맞춰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또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정직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말에 그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입에서 참 주의 깊지 않게 내뱉는 언어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리인지, 누가 듣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잘 점검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했던 말에 우리의 인격이 묻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저런 계획을 세우는가. 그 계획 속에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지, 뭐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 꿈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가 정직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의 모습이죠.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물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은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직한 내 자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돈 쓰는 것, 정직한 우리입니다.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모습 말씀들을 좀 보면 오늘 4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이것은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문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를 모독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그러는 말, 그건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지금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교인 중에 누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봤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사실이라고 해서 내가 꼭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봤어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내가 꼭 누군가에게 발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더 사려 깊어야 되고 따뜻한 권면이 필요하고 그럴 때가 많죠. 소문낼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과 실수를 함부로 얘기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의 부족이나 연약이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 상대보다 나는 더 깨끗해, 나는 더 우월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말하면서 살아야 되나? 좀 보면 오늘 여기 보면 관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 이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은 형제의 연약함이 나의 비방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형제는 어떤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잘못해도 품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자매가 됐어요. 그 생각 하나만 해도 우리가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성경에 있어서는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었어요. 주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누가 너희의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픈 자, 연약한 자의 이웃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무관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다, 이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형제여 이웃된 삶을 살아가면,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런 관계를 인식하면 언제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 보면 11절 중반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을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우리는 준행자지 집행자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리를 알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네가 집행할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비방은 사랑의 반대 개념입니다.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남 욕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냥 우린 쉽게 얘기하고 쉽게 남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일들이 모든 영역에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아주 세심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러면 안 돼라는 차원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바로 그런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비방한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한 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단순한 관계, 율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개인적 견해를 교회 질서와 성경적 권위보다 더 많이, 더 우선순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참 함부로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게 되면 그렇게 자기 주장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명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권면하기는 교회 직분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영역에 나타난다라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드리면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예배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 야고보서 본문을 이렇게 자꾸 보십시오. 늘 보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 매일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조금 주의 깊게 보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냥 앉아서 자꾸 정독을 해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말로 야고보서의 주인공처럼 내가 살고 이 야고보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편지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자꾸 조명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한 3, 40분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서는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했던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말했던 대로 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늘 동일합니다.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마음만 새롭지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꾸 우리를 조명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상고하고 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점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부로 누굴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누군데 함부로 다른 사람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조금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 같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가 하나님이시다. 법을 만드신 분, 또 법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답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날 한날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이미 교만해진 거고요. 교만해진 이후에는 화평의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교만해지면요,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화평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글을 읽었는데 어떤 글인데 참 좋은 글이었어요.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라는 말씀이다. 화평케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드는 자를 의미한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명령이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평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화가 없는 곳은 바로 지옥 아닌가. 부부 사이에 평화가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상사와 부하 사이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다. 성도는 이런 환경을 평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의 삶,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평화 없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 일터마다 많은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평화의 사람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말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변화되어야 될 성도의 삶 태도에 보면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1세기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상업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시들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일터를 따라서 또 생활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적 세계관이 그 당시에도 팽배했어요. 어디를 가야 장사가 잘 될까? 어디를 가야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주 계획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1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시간의 주인도 자기고 무슨 계획의 주인도 자기였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차갑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멈칫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다라는 말씀 앞에는 누구도 다 멈칫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지만 결국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것이지, 이거 깨닫게 되면 막 뭘 쫓아서 살다가도 그 멈칫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 이 시간이라는 큰 장벽 앞에 인간은 정말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유한하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던 김정일이도 죽고 장성택이도 죽고 훌륭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분도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앞에서 우린 다 겸허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스티브 잡스도 죽었어요. 세상을 뒤바꿔놔도 자기 생명을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늘 생각하고 그 시간 앞에서 살면 참 욕심을 못 부리죠.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를 우리가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알게 됩니다. 왜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사나? 이 자랑하고 싶어서.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하나님께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께 무의미한 것이다. 잘 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참 부질없는 인생이다. 이거 지금 성경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의 계획도 그렇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태도를 보면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있어야 부자일까? 이 기준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있어야 부자일까? 당시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부유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 같은 분들은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놓고 교회 처소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유했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사로 집안이 그래도 좀 부유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쓰임받았던 부자들이 있고 재물 때문에 제자가 못된 부자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좋은 믿음에 반응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합법적이지만 이기적인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이 썩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색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굳은 땅에 물갠다고. 그러니까 인색했더니 모였다 이 얘기거든요. 잘 나누지 못한 거예요. 가꾸는 있었어요. 소유는 많았어요. 근데 나누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갈 것인데 왜 그렇게 쌓았냐?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네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쌓아놓은 게 왜 죄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의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늘 나를 소생케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잔고가 넉넉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자랑도 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생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쌓아놓았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의존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존이 아니라 물질이 의존이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에 유한한 것들을 자원으로 삼아서 사는 그런 인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이지만 쌓아놓은 재물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를 갖게 됐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친 재물로 부자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재물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켰어요. 약한, 참 악한 부자들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갈취하는,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기치고 방종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기당한 억울한 사람들, 약한 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들 힘들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헌금을 한다든지 그러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땅히 줘야 될 것들, 여러분 주고 더 베풀고 그러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부자는 옳은 자들을 아프게 하여 얻은 재물입니다. 나쁜 부자들인데요. 옳은 사람들 정죄해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했어요. 강자들의 횡포에 약한 자들이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고요. 돈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재력으로 권력을 동원했던 사례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부자들이 돈으로 변호사도 사고 참 법도 만들고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법조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세 종류의 부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부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일 돈이 있는 것보다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소유가 부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함께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나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의 재물의 수익과 지출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두드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전도도 안 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살지 못해서. 여러분, 2013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참 무릎 꿇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내 삶이 있는지를 자꾸 되짚어보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소서, 힘주소서. 하나님, 저 아직도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한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